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꼬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곡식 사러 온 그 이방 사람들인 자기들에게 왜 그렇게 가족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는지, 왜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는지, 또 왜 둘째 시므온이 갇혀 있어야 했는지, 또 다른 곡식 사러 온 외국 사람들에게 비해서 자기들을 그렇게 많이 환대해 주었는지, 자기들은 이 넣지도 않은 그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었는지, 급기야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그들은 극도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은잔의 발견됨은 그 은잔의 발견으로 끝나지 않고 형제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22년 전에 저지른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잔의 발견은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가 적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10명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애굽 총리의 말에 왜 유다는 왜 자신들만 올라갈 수 없는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지 자기 가족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그토록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이 지난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을 풀어달라는 모습을 보고 바뀐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또 자기가 노예가 될 지언정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먹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나옵니다.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이 죽는 것을 보고 다말 며느리로부터 손자 같은 자식을 쌍둥이를 얻고 나서야 가족에 대해서 또 부모됨에 대해서 깊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다의 베냐민에 대해서 요셉에게 아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에서 아렘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신에게 그렇게 간절히 아뢰는 것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신분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리고 자신과 형제들만 남게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감정이 너무 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조절하지도 자기 자신을 붙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형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형들에게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모두 말하게 된다면 형들이 22년 전에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형들을 향해서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이 신통력이 아주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은잔을 가져간 것을 그 은잔을 통해서 은잔이 알려줬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총리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자기가 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물려내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부모와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어린아이가 화장실을 다녀오니 그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찾지 못하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울다가는 아마 그 울음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울음보다도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고 경찰의 손에 이끌려서 파출소로 가게 됩니다. 찾아줄 테니까 여기 기다려라. 그래도 그 구석에 앉아서 울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파출소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있는 힘을 다해서 웁니다. 그 울음은 기쁨과 안도와 행복의 울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울음입니다. 요셉의 울음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피붙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당장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지 아니 밝혀야 하는지, 밝히면 언제 밝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밝혀야 하는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속에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에서 무장해제시켜주는 그런 눈물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 사브넷 바네아가 아니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큰 돌멩이를 치워야 하는데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돌멩이가 자기 배우자나 부모 아니면 자녀들에게서 온 것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더욱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치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요셉에게 이 순간은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돌멩이를 치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돌멩이가 치워졌음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한이 맺히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2, 그 신불사의 그 피터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신불사 2를 찍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기억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돌멩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 치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돌멩이가 비로소 치워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그 돌멩이를 얹어주었던 사람을 만날 때도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이 단 두 개의 어절로 된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무 놀라서 반응을 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1960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태양은 가득히가 있습니다. 그 알랑 드롱이 그 주인공 그 톰으로 나왔는데 그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그 스릴러 영화의 고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일확 천금을 꿈꾸던 그 야심 많았던 청년 톰 리플리가 그 고등학교 동창인 그 필립이라는 친구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 아들 필립이 그림 공부하러 간다고 그 이태리로 갔는데 방탕 에 빠져서 공부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필립을 데려오면 5,000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이탈리아로 톰이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 친구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필립과 그 필립의 애인 마르주와 함께 셋이서 놀기만 합니다. 그 세 사람이 요트 여행을 떠났는데 그 애인이 보는 앞에서 필립은 그 톰을 여러 번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톰이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필립과 그 마르주 사이를 이간질해서 헤어지게 만들고 그 필립을 죽여서 그 돛대에 그 자기 그 요새의 돛 그 천 조각을 감아서 바다에 버립니다. 후에 톰은 그 필립의 그 신분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필립의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사인도 완벽하게 위조해냅니다. 그래서 필립 행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필립의 친구였던 그 프레디라는 에게 들통이 났는데 그 친구마저 죽여버렸습니다. 톰은 그 필립의 필체로 그 친구를 살해한 데 대한 가책으로 그 자살을 하며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은 그 애인인 그 마르주에게 준다는 그 상속 그 유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톰이 되어서 그 마르주에게 접근을 해서 구애를 해서 마침내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필립이 사라진 것도 이상하고 그 친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경찰이 수사망을 계속해서 톰에게 좁혀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필립의 아버지가 오게 됩니다. 그 톰과 마르주는 그 필립의 요트를 팔기로 하고 그 육지로 그 요트를 끌어올렸는데 그 요트에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추진기에 뭔가 따라오는데 보니까 돛천 조각이고 거기에 예 필립의 시신이 따라오게 되므로 톰의 완전 범죄는 무산되고 맙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 톰이 놀란 것보다 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형들은 당연하게 22년 전에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죽었거나 살아있더라도 어디인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랐던 것은 그 보복의 두려움입니다. 애굽의 하급 관리만 되어도 예, 자신들에게 충분히 행패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자기들이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신분을 가진 존재로 서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아직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2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러보고 싶었겠습니까? 당시 그 요셉의 나이가 39살이고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니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실까? 얼마나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뵈야 될 텐데 생각했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처가 되거나 또 아버지 생신날이 되면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처음 만나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형들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혹시 그 사이에 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면 어떡하나,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그 데려가야 하고 아버지는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가까이 가다 그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멀린 사람을 이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적절하게 말씀드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자기에게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형들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족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지 분노나 복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셉인데 그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 나 팔았지, 그런 뜻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내가 정말 요셉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그 요셉인데 당신이 옛날에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22년의 세월이 지났고 10대에서 이제 30대가 되어서 외모도 많이 바뀌었고 복식도 애굽식으로 입고 있고 그것도 세마포로 된 최고급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요셉이 바로 이 요셉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이 중심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한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근심하다는 가슴 아파하다, 감정이 상해하다의 뜻입니다. 주로 이것은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탄하다는 화내다, 분노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 지난날의 그 자신들의 행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형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이 등신아, 이 등신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5년 동안의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이곳으로 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서 그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만 더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를 면천을 시켜주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집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간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청을 받아들여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그는 그날로 이제 추록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그 처음에 다운이 되면 일어나기가 그래도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운이 되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다운이 그 될 때도 물론 많이 맞지만 두 번 그 다운이 됐다가 일어서게 되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투 경기에서 이렇게 맞아서 뒤로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지만 앞으로 넘어지면 못 일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격을 당하면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주먹이 날라와서 예, 그 뭐 관전놀이 같은 데 맞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운이 될 때는 들어온 주먹이 날라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넘어져야지 결심을 하면서도 앞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의 쓰러짐은 예, 자기도 아는 것입니다. 예, 자기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담담하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그것은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분이 애굽의 바로 왕도 아니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자 태양신인 레 아몬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가족만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 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큰 나라인 애굽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자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은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희곡이나 영화, 소설 등의 그 전개 과정을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인생에 적용을 하면 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요셉의 인생의 그 발단은 그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는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정계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과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가 정계입니다. 위기는 2년이 지났을 때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온 모습을 보는 것부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 그리고 그 유다의 그 간절한 그 변론을 듣는 것까지가 위기입니다. 절정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부터가 결말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과 아버지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그로 인해서 창세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셉 인생의 절정인데 이 절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긴 인생을 지폐를 열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드라마로 각색을 하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렸던 일, 억울하게 종이 되었던 일, 강간 미수범이 되었던 일, 꿈을 해몽해 주고도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했던 일,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던 일, 총리가 된 일, 7년 동안의 풍년의 일, 그리고 2년간의 흉년의 일.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열면 적어도 한 2주 동안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인생의 핵심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셉의 인생의 다섯 단계 가운데 그것은 겨우 전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직 본론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 집안에 이르게 된 것이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70여 명이 되는데 이들이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60만 3,550명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장엄한 역사가 바로 요셉 한 사람이 애굽으로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구원의 터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그 구원의 터널로 삼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은 결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언제나 부담이고 짐이고 어둠이고 터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카라입니다. 카라. 익숙하지요? 예, 그 여성 걸그룹 중에 한 명 카라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의 뜻은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기쁨을 뜻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자랑하듯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즉, 나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 나 지금 시험 치고 있어. 예,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좋은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을 겪을 때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또 생각하는 것도 건전하고 그런 부모,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은지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은지 구분이 안 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에만 앉아있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부모가 더 훌륭해지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배우자의 또 신앙과 삶에서 성실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을 때 주님을 많이 찾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주님을 많이 찾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참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터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함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고 친구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곳에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은총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저도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인생의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아주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이 아주 훌륭한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의 자기와 생각하는 자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고자질을 잘하던 아이가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나면 무엇부터 가져나오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불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때 이거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괜히 샀다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시간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하는데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난의 터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파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비로소 뚜렷하게 갖게 됩니다. 그 찬송가 25장은 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입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천사들에게도 고난은 신비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딱 한 절의 성경 구절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봐, 형들이 팔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렇게 이해하거나 이전에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전에 개를 했었는데 그 개주가 갑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을 바람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뒷바꿈과 등록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 계주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떼먹은 돈을 이자와 함께 주더라고. 그래서 입학금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그리고도 남더라고 돈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더라.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임금이었던 바로 왕을 엑스트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달픔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 싶으면 그 아이에게 해부용 칼을 사다 주고 개구리, 토끼 이런 것들 사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개구리나 토끼의 배를 많이 갈라보면 도살업자가 될지는 몰라도 좋은 의사가 되기는 힘듭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사다 줍니다. 아이가 읽기 싫다고 해도 열심히 읽힙니다. 그러나 나중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아나운서 출신의 그 백지연 씨가 쓴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감동이 많이 되었던 분이 그 김용이라고 하는 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작년 2009년에 세계를 가장 많이 놀라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 그 동양인 최초로 아이비리그의 대학 총장이 된 분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에는 그 총장의 임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되면 수십 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선발 과정이 아주 까다로운데 이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겠다고 그 직간접적으로 후보에 오른 사람이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그 대학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인터뷰할 사람에 관한 자료들을 읽는데 그 A4 용지로 적게는 150장, 많으면 250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읽을 때는 500장 정도까지 또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읽어가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고역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즐거움인데 이분에 관한 그 자료를 읽는데 마치 좋은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과 인터뷰를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으니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어 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균형입니다. 이 김 총장 이분은 그 5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브라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최빈국의 결핵과 또 에이즈 퇴치하는 데 앞장섰고 좋은 약을 싸게 만들어 약값을 최대한 내려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약을 가질 수 있도록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김 총장과 인터뷰하면서 백지연 씨에게 가장 강하게 와닿았던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명문 아이비리그의 대학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바른 방향을 가르쳐줄 멘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백지연 씨는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게 될 일을 통로로 삼고 보조 도구를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들이 바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셉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특히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은 즐거움과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고난의 형태로 오는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애굽에서 얼마나 높은 관직을 얻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애굽의 면석이보다는 면장이, 면장보다는 군수가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특히 애굽의 장관이나 총리가 되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에서 절정이 총리가 아니라 구원인 것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 속에 있음을 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학교의 요셉이 되게 하시며 이 사회와 이 민족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는 21세기의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